소그룹 하면 우리가 이제 GBS라 그러죠. 그래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BS에서 이 소그룹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저희가 교사라면 교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말씀, 요즘 소그룹의 추세는 셀교회, 가정교회가 유행을 하면서 말씀이 좀 빠지는 추세가 이제 요즘의 교회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소그룹 안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스터디는 이제 귀납법적 방식인데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된 인격과 인격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의 중요함을 좀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가 하면, 목사님 설교가 있죠. 목사님 설교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소그룹 리더를 할 때 소그룹에 대해서 성경 잘 모르는데 성경 목사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끝내고 소그룹으로 모이지 말고 성경을 더 잘 아는 목사님이 강의를 한 번 더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보다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내가 일곱, 여덟 명을 데리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럼 왜 모든 교회가 소그룹이 다 있죠? 설교도 있는데 소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소그룹으로 나누느냐 하면 설교와 소그룹이 함께 갈 때 가지는 그런 강점이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두 번 하는 것보다, 설교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하는 것보다 소그룹이 가지는 강점, 그것이 따라갈 수 없는 강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모이죠. 그러면 소그룹을 왜 모이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그룹의 목표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제 국제제자훈련에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인데 그런 말씀들 하셨어요. 야, 너는 설교 지상주의에 빠지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불타는 전도사 시절이라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의 이제 이 설교에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설교만으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으면 자꾸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설교의 강도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라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설교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늦게 깨달았어요.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삶의 변화는 소그룹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소그룹에서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과 인격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저는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는 소그룹의 현장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알 때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래서 설교와 소그룹이 함께 가야 되는데, 소그룹이 잘 활성화되지 않는 교회들은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분인데도 삶의 변화가 더딘 경우가 있어요. 아,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삶이 잘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소그룹 리더십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소그룹 리더들이 튼튼하게 잘 양육되어 있는 교회들은 삶의 변화가 굉장히 잘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적은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모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accountability라는 상호 책임, 쉽게 얘기하면 영적 우정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이는 영적 우정으로 뭉쳐질 때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제가 PPT 제가 드릴게요. 열심히 이렇게 적으시는데, 제가 PPT 드린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시는데, 제가 늘 강의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집에 가서 다시 보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받을 때는 너무 좋은데 다시 보지는 않더라고요. Accountability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힘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선포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눈물 흘리며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일주일, 이주일 계속 지나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는 도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함께 모이는 그 소그룹의 동료들이 지속적으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넥스트 스텝이 없으면 그 불신은 좀 쉽게 이렇게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선포를 하면 여기 이 오신 분들은 굉장히 다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많이 있으니까 설교에서 조금만 지기분이 안 맞으면 당장 얘기해요. 당장 얘기합니다. 예를 들 때 어떤 남자가 이렇게 예를 딱 들었으면 왜 남자를 예를 들느냐? 뭐 설교 끝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질문해요. 남녀 차별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설교를 딱 끝나니까 저희 청년 하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직장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리그 오렌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은 외판원의 판매같이 들린대요. 제품을 너무 잘 알아. 설명을 너무 잘해. 근데 별로 안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평신도의 간증은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직장생활 안 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바쁜, 나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누구누군가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가는 삶이 삶의 도전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가야지 삶에서 큰 도전, 특히 신앙이 어릴수록 그것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accountability라는 그룹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건 제가 일부러 한번 써봤는데 이 Good to Great를 쓴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 짐 콜린스는 그 경영학 교수죠. 경영학 교수인데 어떤 실천을 통해서 이론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짐 콜린스의 책은 굉장히 현상을 잘 분석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비영리 분야를 위한 Good to Great라는 책을 쓰면서 앞으로의 조직은 이제는 예전에는 인사 고과와 연봉을 통해서 사람들을 쥐었다 폈다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젊은 사람들 통하지 않는다. 돈 많이 준다 그래도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인사 고과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는 그 정도의 낙을 가지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의 시대에서 사람을 움직이려면 비영리 조직에 가서 배워야 된다. 교회 리더십에게, 교회 목사님들에게, 교회 소그룹 리더들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지. 비영리 조직은 강제적으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없죠. 이렇게 뭐 교회 늦는다고 때릴 수 없잖아요. 말씀 안 본다고 뭐 때리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비영리 조직은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교회 리더십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한 가치랍니다. 두 번째는 본이라는 거예요. 선한 가치.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의 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회사 리더십들은 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리더십들에게 배워야지 앞으로의 시대에 훌륭한 리더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교회 교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열심히 하면 회사에서도 잘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는 거죠. 세 번째는 실천이 실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이 힘들단 말이에요. 삶이 힘듭니다. 직장생활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기 태어나기 전에는 아기 태어나서 집에 있는 자매들이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읽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집에 있는데 애만 키우고 집에만 있는데 왜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못하냐. 제가 아기가 태어나면서 알았습니다. 아 쉽지 않구나. 애 잘 때는 또 이 집안일 해야 되고 내 잠잘 시간도 없이 그렇게 더 바쁘다는 것. 직장생활보다 더 바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삶의 노하우들을 함께 나눌 때 삶은 격려받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저는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모여서 격려하는 거죠. 은혜는 관대함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말씀 봤어? 기도했어? 큐티했어? 그렇게 체크하기 시작하면 율법주의로 흐를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힘든 직장생활, 또 힘든 가정생활, 여러 가지 삶에 힘든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하자. 그 마음에 불탔습니다. 근데 현실에 들어가면 그 불씨가 그냥 쑥 꺼져버린다고. 그때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위로하고 함께 힘을 줘서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삶의 힘들을 공급하는 것. 저는 이 리그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는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은혜를 현대말로 잘 풀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정원에서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격려받고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함께 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설교가 불을 지피는 거라면 소그룹은 계속 탈 수 있는 땔감을 공급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을 받는데 내 삶의 실천적인 노하우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잘 없으면 각계 전투를 하게 되면 계속 죄책감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면 소그룹은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울러져야 될 생각합니다. 소그룹만 있고 설교가 없으면 삶의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들 소그룹만 계속하면 어떤 방향이 없이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소그룹이 없이 설교만 있으면 삶의 변화가 저는 굉장히 더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목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가는. 소그룹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 설교의 강대상에서 시작하지만 소그룹의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지 이 충성스러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현대말로 성경의 권위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조금 쉽게 이해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제가 MSG라고 이렇게 썼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MSG. 처음에 몰랐는데 여긴 좋은 MSG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을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나간다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한 지체로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체로서의 의식이 없으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소그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서 이렇게 막 돌아다닌 것 같은 그런 생명력이 없는 모습들. 저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 대형교회가 가지는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생각해보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한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6부 예배를 그 예배 마지막 예배 4시 예배 6부 예배를 안내를 설 때가 있었어요. 안내도 그 서초체육관에서 안내를 썼습니다. 6부 예배 설교 끝나고 나면 꽉 차요. 체육관이. 본당은 비는데.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예배 시간은 늦고 주로 이제 체육관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가 끝이 나면 들어와요. 들어와서 헌금을 내고 가면서 이렇게 주보에다 저 사인을 좀 해달라고. 사인이 무슨 필요하냐. 엄마한테 확인을 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갔다. 그래서 육부 예배가 제일 꽉 찼습니다. 야, 이게 뭔가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특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 요즘 이 성도들의 생각들 속에는 이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랑 내가 다이렉트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랑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오해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회랑 연결돼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또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죠.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두 번째 되시는 위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교회와 친하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은 저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룹에 다 참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주일 예배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분 얘기입니다. 제가 이분 얘기 안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제가 강의했던 교회가 50%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목사님이 흑빛이 되셔서 이렇게 충격받으신 걸 제가 들었는데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그룹 안에서의 삶의 변화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 좋게 여기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not good, not이 처음 나오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구절은 아니겠죠. 독신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삶의 모델이니까. 그러면 사람은 혼자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가정으로, 소그룹으로, 하나님이 연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연합되어 있는 소그룹.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그룹을 좀 우리가 운영할 때 어떻게 교사로서 그리고 소그룹 리더로서 어떻게 소그룹을 운영해야 되는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강의하려고 쳐보니까 2018년도에 또 한 줄을 몰랐어요. 옛날에 제가 TV를 사랑을 싣고를 보면 막 뭘 찾죠. 친구를 찾는 프로그램인데 주로 두 부류를 찾아요. 선생님 아니면 친구 찾아요. 선생님이나 친구를 찾는데 주로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찾으시죠. 근데 그 선생님을 찾을 때는 꼭 뭐가 있냐면 강의하는 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강의를 잘하는 선생님을 찾진 않죠. 그 선생님과 자기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던 선생님을 찾는 거죠. 개인적인 만남.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삶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청소년 사역인가라는 그런 그 수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을 아주 잘했던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필수였기 때문에 듣긴 들었는데 늘 뒤에서 딴 책을 봤습니다. 늘 이제 딴 책 보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정말 사역을 잘하시는 분인 게 그 그룹을 모여가지고 매일 식사를 하셨어요.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일찍 오셔서 강의 전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안 되면 강의 후에 식사하시고 그랬어요. 저희 조가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었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수업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참석하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이라고 좋은 거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셔서 그 우럭집인가 거기서 이제 뭐 우럭 된장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나눴어요. 나누고 그 다음날이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책을 딱 펴려고 그러는데 못 피겠더라고요. 한 번도 내가 늘 책 봤는데 그 수업 시간에 책을 딱 펴려고 그러는데 못 피겠어요. 어? 왜 못 피지 내가? 왜 못 피죠? 그분이랑 내가 인격적으로 대화할 거야.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못 피겠어. 나 보지도 않는데. 그것이 만남의 중요성이죠. 우리 소그룹은 A들이 말을 안 해요. 우리 소그룹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돼요. 우리 소그룹은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 안 되냐면 개인적으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남이 없는 주일날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소그룹. 제가 단언하건대 어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 열심히 했는데 제자훈련을 잘하는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이제 목사님들도 제자훈련을 많이 할 때 제자훈련을 처음 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은 교제예요. 교제. 그 과입니다. 근데 제자훈련을 정말 잘하는 목사님들은 뭘 잘하시냐면 제자훈련이 끝나고 그 다음 제자훈련까지의 그 일주일에 그 1년 동안의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거 한 가를 아무리 은혜롭게 인도해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GBS 소그룹들은 그 한 과의 마지막과 그 다음 한 과가 시작되는 그 일주일의 사이가 그것이 중요하죠. 저도 예전에 제자훈련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가르쳤는데 깨질 때 보면 MT 어디로 가는가 때문에 싸워서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깨지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렇게 다 깨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서 잘 컨트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좀 만들어가는 소그룹과 소그룹 사이에 그 관계성을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끝난 시간부터 양육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소그룹에 누군가 교사를 한다면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우리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카톡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상황화를 통해서 좀 개인적인 만남들을 좀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죠. 이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 그렇지 않으면 소그룹을 모일 필요가 없죠. 목사님이 한 번 더 강의를 하시면 훨씬 더 성경을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강의가 아닌 설교가 아닌 설교를 듣고 나서 소그룹을 모이는 이유라면 그것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는 저희 교회는 소그룹 리더들이 뭐 어떤 교회는 설교를 가지고 소그룹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리더들은 그것을 한 번 더 들어서 복기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소화해서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아이디어를 좀 공유할 필요가 있죠. 각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그 아이디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카톡으로 제가 이제 매일 이제 기도해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길게 만나서 기도할 수가 잘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주는 편이에요. 길거리 가다가도 저는 목사님 뭐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는 편이에요. 가면 또 뭐 기도 잘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럼 여기 있어요? 뭐 이래요. 근데 해보면 괜찮아요, 다. 뭐, 이게 커피숍에서, 뭐, 길 가다가 서서, 뭐,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 되니까. 카톡도 좋습니다. 이렇게 주면, 뭐, 요즘 애들은 관심도 없어. 잘 안 봐요. 근데 지 건 보더라고요. 이렇게 전체 보기 눌러서 봐야 되는데, 남 건 보지도 않아. 남 기도는. 자기 거는 이렇게 다 보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 파일이라고 제가 이거 팁으로 드리는 건데 이거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저희 교회 리더들이 저한테 보내기도 하고 제가 제자훈련 할 때 만들기도 하는 그래서 한과 한과 그 다음에 한 주 한 주 내가 신방을 하거나 GBS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숙제를 내거나 할 때 한 주 한 주를 그냥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누구누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한 주를 제가 평가하는 거죠. 아, 오늘은 뭐 이게 어땠다, 어땠다. 이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하면 이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황이 시간을 따라 쭉 보이죠. 그러면 내가 그냥 감으로 알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신앙의 성장도 보이고 또 신앙의 어려움도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라면 저는 이제 청년들 제자 훈련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언제 어떨 때쯤 어떤 유형은 어떻게 될 거라는 예상이 다 됩니다. 어느 정도 요럴 때 아, 얘는 요렇게 좀 힘들겠구나. 이게 잘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것들 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힘들어요. 귀찮고. 그러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인간의 최선이 만나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는데 그래서 소그룹도 좀 철저하게 좀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게 그 목회자의 마음뿐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거기에 마음을 두면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인데요. 이제 GBS가 굉장히 중요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빠지면 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소그룹 사역을 많이 해서 외국에 이제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주로 이제 축구로 같이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취미로 같이 모이기도 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대부분 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세상 모임과 세속화된다. 그 모임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 동호회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모여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게 동호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말씀이 빠지는 경우가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에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령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 빼는 경우도 많겠죠. 소그룹 없이 소그룹 안에서 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말씀이 빠져서는 안 돼요. 특히 소그룹 리더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인격을 따라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리더의 비전이 아니라 리더를 따를 때 비전을 수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좋은 메시지를 던져야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따르는 거죠. 좋은 사람을 따르면서 그 사람의 비전을 좋아하는 거지 그가 아주 좋은 비전을 던졌다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의 사람이 좀 될 필요가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경험한 지난 70년의 세월은 주로 내 쪽에서 붙들려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름다움, 즉 영광에 붙들려 살아온 축복이었다. 한평생 내가 창 앞에 서 있었던 것은 창문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나 산장의 주인이 그러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창 저편에 펼쳐진 알프스의 영광 때문이었다. 나는 성경의 계시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평생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막 붙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평생 창문에서 서 있었던 것은 깨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함. 저는 이걸 성경의 무호성을 이렇게 좀 다투었던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막 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창문을 지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산장의 주인이 그걸 해라 이렇게 해서 시킨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창 저편에 펼쳐진 알프스의 영광 때문이었다. 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포로다. 내가 성경을 보고 있었던 것은 성경 안에서 펼쳐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거기에 매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교제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경향들이 많아요. 용기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용기 생깁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옆에서 대화만 해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가사가 그렇죠. 사랑하는 책에 헤어졌는데 자기 어릴 적에 어머님이 무릎에 앉아서 이 성경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충성스럽던 다니엘도 얘기해줬고 구약의 얘기를 재미있게 잘 해줬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회오리 바람 타고 갔죠. 병거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뭐 어쨌든 그 정도는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뭘 잘했냐 하면 3절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 구약 병거 타고 올라간 건 잘 몰랐지만 구약을 거쳐서 신약의 이야기를 지금 어머니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어머니가 할 때가 딱 됐단 말이에요. 예수 세상에 계실 때 많이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어머니가 울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왜 울지? 우리 엄마 갑자기 왜 울지? 잘 몰랐어요. 지금 커서 자기가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가지고 그가 지금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해 주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삶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은혜에 젖어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삶의 모습 그 존재에서 나오는 거죠. 삶의 모든 것은 그런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가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청교도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설교자 본인만 볼 수 있도록 작게 이런 이 구절을 딱 걸어놓고 늘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이 싱클레어 퍼거슨은 예수님을 먼저 배웠던 사람, 예수님을 먼저 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셨어요. 저는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것은 그 목회자 그리고 교사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해 간절하게 외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그런 삶의 갈망들. 근데 예수님을 좀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애들은 예수님 절대 안 뵙고자 하는데요. 게임만 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데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을 찾는 거죠. 삶의 모든 갈망. 그래서 존 파이퍼는 자기를 기독교 이제 쾌락주의자, 희락주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즐거움이 같이 있는 거죠. 인간의 가장 큰 즐거움은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데 내 삶의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거죠. 누가 요즘 시대의 영성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이 시대의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참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즐거움, 게임의 즐거움, 뭐 또 어른들은 뭐 알코올과 여러 가지 즐거움, 그 즐거움은 사실 참된 즐거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 하나님으로 가장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저쪽에 있다면 게임과 술을 통해서 찾는 쾌락이 이쪽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중간에 머무르는 거죠. 중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우리의 갈망이 큰 게 아니라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제 시궁창에서 놀고 있는 여자아이한테 저 지중해 해변에 가서 우리가 좀 놀자 이렇게 얘기할 때 노 하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죄를 향한 즐거움.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죠. 하나님을. 중간에 머무르는 것밖에. 덜 갈망.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갈망. 청량음료에 만족할 뿐이지. 참된 갈망을 찾고 있는 울부짖음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끌고 가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참된 기쁨.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욕주의가 강하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제가 광수 생각이라고 예전에 조선일보에 만화 칼럼 했던 그 만화 중에 어떤 만화를 한번 본 적이 있냐면 광수라는 그분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간 적이 있대요. 친구 따라. 슬리퍼를 신고 갔답니다. 부장 집사님이 불렀어요. 어디서 교회 슬리퍼 신고 오냐고 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갔습니다. 광수 생각 마지막 칼럼에 그렇게 썼어요. 이씨, 예수님도 슬리퍼 신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 슬리퍼 신으셨죠? 베드로도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독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반대, 저거 반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청년들이 지금 결혼을 잘 안 한다는데 주일학교 부흥하려면 청년들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되죠. 애를 많이 낳아야지 되는데 애가 애를 많이 못 낳는 이유가 늦게 결혼해서 그렇죠.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잘 낳지 못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면 뭐 경제가 좋아져야 된다. 집을 잘 사야 된다. 여러 가지 뭐 그 대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면 좋은 결혼의 모델을 보면 돼. 야, 저 집사님들.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들을 이렇게 만나는 부부들을 자꾸 보게 되면 교회 바깥으로 결혼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저런 삶의 모델을 따라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삶의 모습들도 생기죠. 그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에 좀 젖어 있을 때 그것이 더 큰 삶의 영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특히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맡아서 중고등분이나 주일학교를 가르친다면 교사가 해야 되는 가장,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의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은혜가 있든 없든, 뭐 예수님을 깊이 만나든 만나지 않든 경건의 습관을 심어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저희 아들은 공부는 잘 안 하는데 책은 엄청 열심히 읽어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잘 읽습니다. 아, 목사님 아들이라 목사님 책 좋아하니까 책 좋아한다 그러는데 저는 고3 때까지 책 한 권도 못 읽었어요. 만화책 외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제 닮은 건 아니에요. 그럼 저희 아이가 책을 지금도 열심히 읽는 이유는 한 가지죠. 저희 집 TV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노는 게 책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자라 그러면 막 울면서 책 보게 해달라고 막 그래요. 안 돼! 그럼 막 울면서 제발 좀 책 보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그래서 책이 제일 재밌는 줄 알아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열심히 책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어라 한 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거죠. 경건의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언 22장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것을 좀 잘 좀 심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 영국의 몬테소리 여사인데 뭐 지금 몬테소리 교육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에도 굉장히 좋은데 그 당시에 영국에 몬테소리 교육이 시작될 때 마틴 로이드존스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을 망쳤는데 몬테소리 교육이 영국의 한 세대를 망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몬테소리 교육이 좋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주장할 때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아이들을 놀려서는 안 되죠. 아이들의 손은 음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재밌게 하고 아이들을 지루하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아이들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안에 가능성을 잘 열어만 주면 좋은 교육 환경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잘 자란다라는 그 교육이 영국의 한 세대를 좀 지나갔습니다. 그 세대가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그러니까 저희도 한문 교육 안 하던 세대는 한문 잘 모르듯이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것은 주입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그거를 주입식으로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그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풀어놔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영국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가 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건의 습관을 좀 심어주는 거죠.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경건의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교사 세미나 할 때 교사 세미나 하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한 가지예요. 교회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좀 주로 하는데 저는 강남에서 뭐 교육으로는 뭐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청년부를 했다가 대학부로도 한번 가봤는데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부터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 우리나라 제일 잘 돼 있다는 교회에서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정말 똑똑한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삶이 나약합니다. 아, 왜 그렇죠? 그렇게 좋은 교회 교육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성경에서 무식할까? 가정이죠. 가정에서 교육이 되지 않으면 교회 교육 가지고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연결돼야 되죠. 가정과 연결이 돼서 그 가정 안에서 교육이 같이 연계가 돼야지만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 교육에서 은혜를 나눌 때 뭐가 중요한가? 저는 교리, 요리문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예배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어린 시절부터 요리문답을 통해서 교회를 좀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외국 여자, 미국 자매가 있어요. 다니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라 그냥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제가 설교하면 그냥 남자친구가 통역해주고 소그룹도 그냥 같이 해요. 영어를 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있는데 같이 그냥 섞어서 소그룹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충 다 잘 돼요. 근데 이 자매가 이 더치 계통, 그러니까 네덜란드 2세 정도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그런 자매인데 자매가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을 잘 안 읽고 성경 읽는 것도 훈련이 안 되고 기도도 잘 훈련이 안 돼서 그거를 계속 훈련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뭐가 잘 됐냐 하면 거기 미국에서 가정교육을 받았는데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같은 것들을 어릴 적부터 쭉 공부하고 온 거예요. 집에서. 뭐가 다르냐 했더니 축구 같은 거 보면 정말 열심히 뛰는데 결정적일 때 헛발질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속에서 열불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잘 안 하지만 결정적으로 골 넣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 자매를 보니까 그러면 요리문답, 교리가 어떤 삶의 차이를 나느냐. 그냥 성경을 읽는 것하고 삶의 판단과 결정. 정말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결정에서 참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일 때 헛발질하는 사람들 많죠. 결혼하는데 데리고 온 거 보면 또 이렇게 실컷 가르쳐놨더니 또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리문답을 통해서 그렇게 좀 교리화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저희 아들은 중학교 3학년인데 매일 15분씩 기도하는데 별로 막 신앙이 투철하진 않아요. 신앙이 투철하진 않는데 매일 성경을 읽히는 것은 가능했는데 매일 기도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봤는데 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만 예전에는 저는 뭐 성경 읽는 거 돈 준다는 거 굉장히 좀 불쾌하게 생각했는데 젊을 때는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돈을 주든 뭘 주든 성경을 많이 읽히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묵상이라는 시편이 있고 잠언이 있는데 그거를 읽고 그러면 시편을 읽고 네가 좀 기도하고 생각나는 거. 그 다음에 팀켈러 목사님이 해설을 읽고 네가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하고. 그 기도가 또 있어요. 그 기도를 읽고 네가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해라. 하루에 한 10분만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얘가 왜 그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안 했는지를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도 이제 기도 그렇게 해요. 매일 한다고. 제가 이제 본다고 이렇게 책 보고 있으면 내 기도책 누가 갖고 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하루에 15분씩 좀 쉽게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는 습관들을 좀 기르는 것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송이 암송. 성경을 이렇게 좀 암송할 수 있도록. 저는 중학교 때 그 선물이 좀 큰 게 걸렸어요. 성경 암송대. 그때 시편이랑 여러 가지를 그 상타려고 암송했는데 그것이 제 평생에 어마어마한 위기에서 저를 건져두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좋은 일들이 그 암송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많이 외우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별로 성경을 좀 많이 외우게 안 외운 것을 혼낼 수는 없지만 외운 것을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좀 많이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복음의 방식으로 좀 가르치라. 저는 예전에 훈련을 했는데 저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 리더가 내비게이터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MT 가서 이렇게 12시가 딱 되면 큐티를 해야 돼요. 무조건. 뭘 한 놀다가도. 그리고 그 간보라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에 최루탄이 떨어졌는데 기도하러 거기를 굳이 가시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다 이런. 은혜는 되는데 아주 율법적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율법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제 별명이 쌍칼이에요, 쌍칼. 딱,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10명이 시작하면 다 떨어져 나가고, 두 명, 자매들, 아주 독한 자매 둘만 이렇게 남았어요. 전도 기계, 말씀 기계. 오늘 하나는 교사였는데, 40분 출근하면서 189절 암송, 퇴근하면서 189절 암송. 끝내줬어요. 하나는 직장 다녔는데, 전도 다 하고 직장에서 잡혔어요. 전도 다 했다. 또 다른 직장으로 가고 완전히 전도기계, 말씀기계, 헌금기계 막.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도 아주 독해지고 걔들도 아주 독해져. 아, 왜 그럴까.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월트 핸드릭스의 훈련으로 되는 제자 이런 책들 많이 읽었어요. 리로이 아임스의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이런 책들 많이 읽었어요. 사람은 훈련으로 된다고 생각했어요. 훈련으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오카르 목사를 만나서 국제제자훈련에 들어갔더니 사랑의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정말 제자훈련에 헌신되었던 좋은 목사님들, 순장님들을 만났더니 그분들은 훈련이 강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훈련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죠. 은혜를 받기. 훈련이 없으면 은혜가 덜하지만 훈련이라는 건 은혜를 받기 위한 삶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 앞에는 반드시 명령법 앞에는 직설법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줬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이 있죠.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삶의 순종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 교사가 아닌가, 목회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잘 못 살아도 탕자 같아도 탕자 같이 좀 있어도 좀 기다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려주는 은혜가 그를 변화시키죠. 그렇게 기다렸더니 또 첫째 아들이 또 삐졌어요. 둘째 들어왔더니 얘가 또 삐져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그랬으면 제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지금 니까지 이렇게 나를 속썩이면 어떡하냐. 제가 들어왔는데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 첫째 아들에게도 기다려주시죠. 율법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을 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경험하면서 저는 삶의 변화가 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 그걸 잘 몰라요.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그림자 같은 사람들, 교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리더, 우리 선생님들 만날 때 세상은 다 학벌과 성적과 외모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집에서까지도 그렇게 평가하죠. 공부 못하면 엄마들이 혼내잖아요. 교회에 가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 그런 선생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일찍 경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소그룹 안에서 인격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귀한 소그룹 우리 안에서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